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원을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한 예배는 참된 회개로부터, 온전한 예배는 참된 회개로부터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날 자신들이 왜 포로로 끌려갔으며 그 긴 세월 동안 전쟁에 노예로 이런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는지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학사 에스라와 함께 말씀을 연구하다가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조상들의 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이대로 죄 가운데는 살 수 없겠다, 죄 가운데 계속 거하다 보면 우리가 망하리로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하기로 결심합니다. 이후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기 위해 이 학사 에스라의 집을 찾아간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율법을 읽다가 초막절을 지키라 하는 내용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하여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백성들이 다 함께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지킵니다. 이로 인해서 여호수아 이후로 역사 속으로 자취를 감추었던 이 초막절의 절기가 약 100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 성에서 지켜지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고향 땅으로 인도하신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 위에 큰 기쁨이 머무르게 되죠. 그러나 여전히 그들이 고쳐야 할 것, 또 회개해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영적인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당할 때 우리는 이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무언가 말씀하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진단해보고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지난 실패가 아프고 또 때로는 쓰라려도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이렇게 봐야 됩니다. 스포츠 선수들도요, 자기가 이긴 경기보다도 진 경기를 보면서 내가 왜 졌을까? 다음에 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그 경기를 계속해서 다시 보는 것처럼 우리의 지난 실패가 아프고 때라는 쓰라려도 그것을 더욱 예민하게 들어봐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7월 14일에서 21일까지 7일 동안 지켰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달 24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은 즉 초막절을 지내고 나서 지금 3일이 지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율법으로 특별히 뭐 정해놓은 날이나 절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 마음으로 모였어요. 말씀을 통해 이들은 페르시아의 노예로서 살아간 이 모든 고난의 역사가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 그리고 자신들이 지은 죄의 결과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더 이상 죄를 품고 이대로 내일을 맞이할 수는 없노라 하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1절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의 모습은요,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로 그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음식은요,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사람은 음식을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따라서 금식한다는 것은요, 사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진실하게 죄사함 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들은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자신의 죄를 고했습니다. 둘째로 이들은 지금 굵은 배 옷을 입고 있습니다. 배 옷은요, 이 옷감이 매우 거칩니다. 어떤 뭐 실크나 면 같이 이렇게 몸에 닿으면 어떤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 배 옷은 참 이 불편한 옷이죠. 잠옷으로는 절대 쓰이지 못할 옷이 바로 이 배 옷입니다. 굵은 배 옷이 우리의 몸을 불편하게 만들듯이 우리의 심령이 지금 죄로 인해서 불편하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상징적으로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즉 몸을 괴롭게 하는 배우처럼 우리의 영혼을 괴롭게 하는 이 죄를 좀 해결해 달라고, 죄짓고 살아가는 것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상징적인 요소입니다. 구약에서 보면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 요셉이 사나운 짐승에게 죽었다라는 이 형들의 이 거짓 소식을 듣자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다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애통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장례식장에서 슬픔과 애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검은 옷을 입고 검정색 넥타이를 하듯이 배옷을 입는다는 것 자체가요,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탄식이 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죄가 내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 죄가 결국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이르게 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배옷을 입어서 자신의 이 죄에 대한 탄식을 나타냈다는 것이죠. 셋째로 이들은요, 티끌을 무릅썼습니다. 이것은 머리에 지금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역시 유대인들이 가장 슬픈 일이 일어났을 때 하는 행위였습니다.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이 사망 소식을 듣자 옷을 찢고 흙을 덮어 씌운 장면이 성경에 나오죠. 이처럼 흙을 덮어 쓰는 것은요, 마음의 통렬한 슬픔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 세 가지 뭐였죠? 금식하고요, 굵은 배옷을 입고요, 흙으로 지금 덮어 씌는 이 철저한 회개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모습은 예로부터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슬픔을 나타내는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깨닫고 지난 날 그들이 지은 이 죄들을 돌아보며 지금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과연 이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기에 이렇게 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했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이방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방신과 우상을 섬기는 모든 자들이 바로 이방 사람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먼저 뭘 회개합니까? 자기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이들이 이방 사람과 절교한 사실에 대해서 뭐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읽고 넘어갈 수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방 사람과 관계를 끊는다는 거, 이거 실로 대단한 사건입니다. 왜 그런지 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 땅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반대로 이스라엘 땅으로 찾아왔어요. 따라서 이스라엘 안에는 지금 수많은 이방인들이 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당대 부자들, 권력자들, 소위 잘나가는 사람 중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한국 경제가 일본과 중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듯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제적인 면에서 여러 이방인들과 아주 가깝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뗄래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문제는 이런 이방인들과 함께 살다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까지 이스라엘 안에 속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이방인들은 율법대로 살아가는 이 유대인들의 삶을 변질시켜 놓기 시작한 거예요. 안식일에도 물건을 사고 파는 경제활동이 활동했고 이방신을 섬기는 절기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곳곳에 산당이 세워지고 우상이 세워지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따라서 학사 이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는 거예요. 야, 우리가 영적인 경제를 낮추니까 우리가 이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우상들이 우리 가까이 왔구나 하는 것을 이들이 깨닫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방인들을 땅에서 다시 이제 보내려 그러니까요, 경제적인 손실을 볼 게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의 관계를 끊어내면 막대한 이익을 놓치게 됩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방인들을 쫓아내는 겁니다. 이방인과의 관계를 끊어내면서 큰 경제적 손실을 보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영적인 정결함을 얻기로 그들이 결정한 것이죠. 이로 인해서 당시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이에 엄청난 혼란과 다툼이 지금 야기됩니다. 그러나 암 환자가 고통을 참고서라도 수술을 통해 몸 안에 암덩어리를 과감히 잘라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지금 끊어낸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단칼에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야, 이대로 가도 괜찮겠지, 조금만 더 해야지 하고 방심했다가는 회개할 기회조차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가 있어요. 말씀을 보다 보면, 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야, 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너 지금 하고 있는 거 내가 싫어하는 건지 너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만 멈추고 그런 생활을 좀 변화시켜라 라는 그 음성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회개의 때를 주실 때 죄의 습관들을 끊어내야지,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들을요 한 번, 두 번 이렇게 무시하고 계속 죄를 짓고 살아가다 보면 나중에 그 음성조차도 들리지 않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그래서 회개하려는 마음조차 없고 그냥 죄가 특별한 현상이 아니라 일상이 되어서 죄의 습관에 굳어져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밥 먹고 나서 설거지 할 때도요, 밥 먹고 바로 해야지 아니면 귀찮다고 나중에 해야지 하고 두면 어떻게 돼요? 그릇에 그 남은 것들이 막 굳어지고 이래서 설거지 할 때 더 힘들어져요. 막 빡빡 손으로 긁어도 잘 이 안 없어지는 음식물이 남아있는 거죠. 그릇에 남아있는 이 음식물과 기름때가 딱딱하게 굳어져서 나중에 설거지하면 더 힘든다는 것이 우리의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거 조금 더 즐기고 나중에 회개해야지 하고 놔두면 우리의 영혼이 굳어지는 거예요. 양심이 굳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마음조차도 없어져서 나중에는 죄가 죄로 보이지 않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노출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양심이요 이렇게 굳어지는 거예요. 간경화처럼 양심의 이 경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죄에 익숙한 나머지 회개하려고 해도 잘 못해요. 누군가 그게 죄라고 해도요 나중에는요 그게 뭐 잘못된 건가, 남들 다 이렇게 살지 않나, 뭐 나만 이렇게 사나 하고 오히려 더 뻔뻔해집니다. 죄가 너무 익숙한 나머지 이게 편해지는 거예요. 맨날 사탕 먹는 이 어린 아이에게요 어느 날 갑자기 사탕을 뺏으려고 하면요 그 아이가요 막 엉엉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그 아이에게 사탕은 이미 삶의 일부가 돼버린 거예요. 죄의 삶의 죄가 삶의 일부가 돼버리면요 그거 누군가 뺏으려고 하면 막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그거 좀 그만해라, 너 그거 좀 끊어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아직 내 영혼에 그 영혼의 양심이 살아있을 때 그 음성이 들리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 영혼의 암덩어리를 과감하게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끊어내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혹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까? 너 이거 그만해라, 너 이거 끊어내라, 너 거기서 돌이켜라, 너 거기서 변화를 일으켜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있으면 성령의 음성으로 받으시고 그런 것들 과감하게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 모습들의 회개가 여기에서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남자들 가운데는요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하여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린 사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이방인하고 절교했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이 비즈니스 파트너를 보냈다는 것이 아니라 결혼해서 지금 한 집에서 살고 있는 내 이방 아내를 다시 그들이 살던 고향으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이들이 뭐 지금 아내가 싫어서요 잘됐다 요참에 이혼해야겠다 하고 지금 돌려보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지금 떠나가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면서요 정말 하염없이 막 눈물을 흘렸어요. 보내기 싫어서. 그런데도 이방 여인들이 섬기던 이방신과 우상이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이 죄악이 나오자 그 영적 죄악을 뿌리 뽑기 위해서 이런 과감한 삶의 변화를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번에 딱 지금 끊어내는 거죠. 여러분 에스라 10장을 보면요 이방인 아내를 돌려보내기 위한 돌려보내기로 결정한 유대인 남편들의 이름들이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전쟁의 노예로 살아온 이유 중 하나가 다름 아닌 옛적의 솔로몬 왕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그들이 가지고 온 이방신과 우상들이 결국 영적인 올무가 되었다는 것을 바로 깨닫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매우 엄격하게 여겼습니다. 이들은 이방 여인만 돌려보낸 게 아니라요, 그들과 낳은 자녀들까지도 돌려보냈어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말씀 잘 지키기 위한 것이라지만 이거 좀 너무한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아내와 자녀들하고 이 생리별하는 것이 이 어디 쉬운 일이겠어요? 정신적인 이 데미지가 상당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처럼 단호하게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지금 끊어버리려는 이유가 뭡니까? 영적인 순결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들도 다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들이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끊어지지 않는 죄악들을 계속해서 짓고 살아가면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력을 갉아먹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은 겉으로 하고 있어도 내 안에 있는 어떤 샘솟는 기쁨과 영적인 생명력이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죄가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날 회개라는 이 단어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불 꺼놓은 이 예배당에서 막 가슴을 치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들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내가 너무 잘못했다고 막 엉엉 우는 거. 물론 그 모습도 회개의 단면입니다. 물론 기도의 자리에서 지난날 지은 그 죄를 뉘우치는 것도 회개의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나 그 이후가 이 사람이 진짜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가름해주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막 눈물 쏟고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이놈이 죄인이라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고 기도했는데 삶의 자리에 와서 여전히 그 죄를 동일하게 짓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회개는 가식이고 그 사람의 회개는 거짓에 불과한 것입니다. 도둑질한 사람이 교회 나와서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너무 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이놈이 죄인입니다라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다음날 저녁 또 남의 집 그 담벼락을 넘어간다면 그 사람의 회개는 결코 진실된 회개일 수 없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진짜 회개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기 전이나 예수님 믿은 후나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고 있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의 회심은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영국의 저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 하루는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는데 자기 맞은편에서 술 취한 사람이 이렇게 술병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스펄전 목사님을 알아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를 목사님을 모르겠지만 저는 목사님을 압니다. 저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입니다 라고 스펄전 목사님한테 말했어요. 그러자 이 스펄전 목사가 그 술 취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설교를 듣고 회심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당신은 회심하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정한 회심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심은 삶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스펄전 목사님이 말하는 거예요. 삶의 변화야말로 진정한 회개의 증거인 겁니다. 아무리 눈물 흘리고 아무리 가슴을 치고 하나님 잘못했다라고 큰 소리로 울부짖어도요, 삶이 변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심일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경제적인 큰 타격을 받으면서도요, 이방인들을 보냈어요. 자기가 결혼한 아내, 심지어 낳은 아들까지도 보내면서요, 이방신 섬기는 사람들,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런 여인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죄의 뿌리까지 지금 뽑으려는 이들의 결단이 여기 있는 거죠. 여러분, 어느 집주인이요, 자기 집 앞에 있는 이 화단을 정리하는데요, 집 앞에 민들레가 얼마나 그렇게 많이 뽑혀 있는지 하루 종일 그 민들레 뽑느라고 하루를 다 보냈어요. 야, 이제 다 됐다. 우리 집에 있는 민들레는 더 이상 없다 하고 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비 한번 내리고 밖에 나가보니까 또다시 민들레 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 꽃을 뽑으려고 그래도 뿌리까지 뽑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뽑았다라고 생각해도 그 죄의 뿌리까지 뽑지 않으면요, 조금만 지나면 또다시 죄에 빠져있는 그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방인과 절교하면서까지 죄의 뿌리를 뽑으려고 한 거예요.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몸의 암세포를 제거하듯이 고통스러운 아주 그 시간을 겪어가면서 영혼의 암덩어리인 이 죄를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제거하는 것은 반드시 고통이 따라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죄를 즐겨하고 죄를 좋아하는 그런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깨닫고요, 우리의 삶에 머물러 있는 이 죄는 반드시 뿌리채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성령께서 혹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진 않습니까? 아무개야, 너 이 죄 여기서 그만 돌아와라. 너가 살아가는 이 삶의 패턴 중에 이거는 좀 끊어야 되지 않겠니? 너 나와 정말 더 깊은 관계를 맺고 나와 친밀한 교제를 나눠가기 위해서는 이 영역에서는 변화를 일으켜야 하지 않겠니라고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새벽 그 음성을 무시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과감하게 죄를 끊어내시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진정한 회심,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진정한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주시고 나타내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잘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고 얘기해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진정성 없는 회심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며, 아무개야, 너 이러한 삶 정리해야 하지 않겠니? 아무개야, 너 이 죄 끊어내야 하지 않겠니? 너 이러한 모습에서 돌이켜야 하지 않겠니라고 우리의 신앙의 양심에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무시하고 내 이익과 또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이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막대한 손실을 봐야 하고 이 죄를 끊어내므로 인해서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을 잃어버려야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주님의 뜻이라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감하게 뿌리채 죄를 뽑아내려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삶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죄악의 뿌리를 뽑을 수 있는 오늘 이 새벽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작은 영역에서도 죄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민감하게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도 되지라는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의 뜻에 합당하신가를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예배로 주님께 드립니다. 귀한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거룩한 삶, 신실한 삶, 진실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